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만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과 미국의 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격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퇴임 전 마지막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미사일 위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만일 북한의 미사일이 위협이 된다면 요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며 이는 미국에 더 이익이 되는 것으로 첫째는 요격기를 절약하고 둘째는 비행 중인 미사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군 합참의장도 카터 장관의 이 같은 판단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의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제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벤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은 과거에도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었다며 이 같은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에는 민주주의 기구들의 사이버 보안을 저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며 금융기관들의 러시아 군이나 정보기관과의 거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선거 개입 의혹과 2014년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의 선전선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무부 등 관계기관에 1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러시아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가짜 뉴스, 총체적인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들은 앞서 미 정보당국이 작성한 브리핑 문서에 트럼프 후보 선거 진영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협력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타이완 군 당국은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타이완 해협에 진입한 데 대해 놀랄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랴오닝호가 어젯밤 타이완 영해에 진입한 뒤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으로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언론들은 타이완 공군의 F-16 전투기 등이 비상 출격해 중국 항공모함 전단을 감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군 당국은 이 같은 보도를 확인하지는 않은 채 군이 현재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며 타이완 국민들에게 안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랴오닝호는 태평양에서 처음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지난달 이미 타이완 남부 해역을 통과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오늘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립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러시아와의 외교관계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 측이 공개한 청문회 모두 발언에 따르면 틸러슨 지명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활동에 경각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며 미국은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국제 규정을 무시한 채 분쟁 지역을 불법적으로 차지하려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취임 당시에 비해 미국은 현재 더 좋아지고 더욱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수천 명의 군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행한 고별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많은 도전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달려있다며 자신은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전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인류의 비극으로 기록된 세계 2차 대전. 그 처참한 전쟁의 시작을 전 세계에 가장 먼저 알린 종군 기자가 홍콩에서 10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영국의 노련한 종군 기자였던 클레어 홀링워스의 이야기인데요. 1935년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독일의 폴란드 침공 소식을 영국의 텔레그래프지를 통해서 처음으로 타전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를 여행하다가 국경에 독일 탱크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특종 보도를 한 것이죠. 이후에 폴란드, 독일, 이스라엘, 인도, 중국과 같은 전쟁과 분쟁의 지역에서 참상을 알리는 종군 기자로 일했던 홀링워스. 특히 사람들이 이 홀링워스의 죽음을 더욱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녀가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탄압을 받았던 수천 명의 유대인들에게 영국 비자 발급을 도와주면서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알리던 뛰어난 종군 기자로서 그에 앞서 깊은 인류애를 가진 따뜻한 한 사람으로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홀링워스의 사망 소식에 각계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하 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월 12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 한때 황해도 지역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 신의주 영하 11도에서 영하 4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함흥 영하 11도에서 0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3도 분포 예상됩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크리셋 미셸의 노래입니다. Love is you. 당신은 사랑은 당신이죠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Love is you. Is it possible there is a kiss that's so divine? Or am I just a fool? Is it all in my mind? Is there something chemical a scientist might say? Well, love must be a drug to make me feel this way. 'Cause love's my permission to be who I am. No inhibitions 'cause you understand. Freedom to breathe, oh baby, love is you. Love's like a kiss when the sun goes down. Holds me tight when no one's around. Love's what I wanna hold on to. Love is you. Love is you. Love is you. When the chips are down, love will stick around. Oh, I'm so glad I found love is you. Much as I've tried to clarify, love's quite simple, it's just my guy. A perfect definition, love is you. Love is you. Love is you. Love is you. Love is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러시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매매 동영상을 비롯한 약점이 담긴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과 러시아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살펴보겠고요. 중국 국무원이 아시아태평양 정책백서를 처음 발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이 온전하게 중국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아베 일본 총리가 필리핀과 호주 등 남태평양 일대 국가들을 순방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불리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일었다고요?
네. 러시아 정부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약점이 담긴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미국 정보기관들이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어제 CNN 방송과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과거 사생활을 포함한 민감한 정보들이 상당량 들어있다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러시아 측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다음 주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을 옥죄할 수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우려했습니다.
네. 자,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트럼프 당선인의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CNN과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이 관련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는데요.
예.
미국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인 버즈피드가 폭탄 같은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미국 정보기관들이 입수한 35쪽 분량의 문건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버즈피드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요.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에 사업상 모스크바에 출장을 갔다가 성매매 여성들을 불러서 난잡한 파티를 벌였다는 주장이 자세한 상황 묘사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와 트럼프 당선인의 사업상 교류 관계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또 당선인의 재정 상태에 관한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이 러시아 정부가 해킹을 통해서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건에 대한 이 주변 정황도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일단은 의혹이고요.
네.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이 해킹 사건이라면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네.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 미국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 후보 측의 마이클 코언 법률 고문이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체코에서 만나서 러시아 당국의 지시로 활동하는 해커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방식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들어있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한 버즈피드 측은 러시아 정부가 수년 동안 트럼프 당선인 측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트럼프를 지원하고 육성해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민 각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의 진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언론들은 조심스러운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이 문건 내용의 신뢰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 트럼프 당선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이 같은 소식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가짜 뉴스다, 정치적으로 완전한 마녀사냥이라는 글을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대선 승리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대통령 취임 후 자신의 기존 사업들과 관련한 이해충돌 해소 계획 등을 제시할 계획이지만 때마침 불거진 이번 의혹에 관한 반박과 해명에도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 등장하는 마이클 코언 변호사도 어제 언론을 통해서 의혹들을 반박했는데요. 이 러시아 정부가 고용한 해커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성매매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러시아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림린궁 대변인은 오늘 펄프 픽션이다, 다시 말해서 싸구려 소설이라고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림린궁 측은 이 관련 의혹을 제공한 측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해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정책을 정리한 백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고요?
네, 중국 국무원이 오늘 아태 안전협력 정책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외부 현안에 관한 정책을 정리해서 백서로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에 중국을 미국과 함께 세계의 양강으로 스스로 정해서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 측의 입장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책 속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1만 6천자 분량으로 이뤄진 이번 백서는 이 남중국해 등지에서의 해상 영유권 분쟁 등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함께 대테러 계획이 적혀 있고요.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도 담겨 있습니다. 이 대국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인 남중국해 분쟁과 한반도 사드 배치 등에서는 결단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
네, 이번 백서는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배치하기로 선언하는 것은 지역 내 전략 균형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사드 배치 과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7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높은 고도를 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중국은 계속해서 이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죠?
네. 중국 국무원의 이번 백서는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적으면서 이를 위해서 6자회담의 복원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적으면서 중국 정부의 이번 안전협력정책백서는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백서에서 이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네. 오늘 그 외교부가 별도의 입장을 따로 내놨다고요?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중한 관계의 훼손은 피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루 대변인은 이어서 사드 때문에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면서 한국이 고집스럽 게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사드를 반드시 한반도에 배치할 것이라고 합의했습니다.
네. 자, 또 이 중국 측이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6자회담 복원 노력을 미국과 또 북한 측에 촉구하기도 했다고요?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왔지만 북한 문제의 근원은 우리 중국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적극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서 한반도 문제를 6자회담의 정상적인 궤도로 복귀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호주와 필리핀을 방문하는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일부터 엿새 일정으로 필리핀과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4개국을 순방한다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4개국 순방에서 중국이 군사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함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와 관련해서 해당 국가들과 연계할 방침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스가 관방장관은 전했습니다.
네. 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이 TPP와 관련해서 일본과 다른 나라들이 연계한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먼저 TPP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이 TPP는 미국의 주도로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에 협상이 타결돼서 각 회원국들의 국내 인준 절차를 마친 후에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었는데요. 다음 주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 TPP를 비롯한 자유무역 협정들이 미국의 산업 안정성을 해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면서 이 취임 첫날인 오는 20일에 이 TPP 탈퇴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기될 위기에 놓인 TPP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베 일본 총리가 나서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이 아베 총리가 이번 그 4개국 순방에서 어떤 일정을 진행할까요?
네, 내일부터 이틀간 머물게 되는 호주에서는 이 상호 군수 지원 협정 ACSA를 개정하고 연장하는 등 이 일본과 호주의 두 나라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아베 총리가 방문하는 필리핀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법을 논의하게 되고요. 또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고향인 다바오시를 방문해서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도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도 일본과 해당국들의 안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이번 일정이 오는 27일을 전후해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태평양 일대 국가들과의 연계를 다지는 차원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이 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를 다지는데 전력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네.
중국도 태평양 국가들과의 연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죠?
네, 아베 일본 총리가 베트남에 도착하기에 앞서서 이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응유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 응유엔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서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해서 지난 2002년 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채택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임기 중 마지막 연설을 했는데요. 미국인들의 단합과 또 민주주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먼저 전해드리고요. 트럼프 행정부 내각 지명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린 소식, 또 2015년 흑인 교회 총격 사건의 용의자에 대해서 사형 평결이 나온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임기 중 마지막 연설을 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들어보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고별 연설 장소로 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를 택했는데요. 2008년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뒤 승리 연설을 한 곳도 바로 이 시카고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먼저 자신의 업적을 내세웠는데요. 이 8년 전 자신이 처음 취임하던 때보다 미국이 거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좋아졌고 또 더욱 강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f I had told you 8 years ago that America would reverse a great recession, reboot our auto industry, and unleash the longest stretch of job creation in our history.
네, 만약에 8년 전에 이 미국이 경기 대침체 상황에서 벗어나고 이 미국 자동차 산업이 회생될 것이며 또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일자리 증가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이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란과 핵 합의를 체결하고 쿠바와의 관계를 정상화했으며 9.11 테러의 주범을 제거하고 이 동성결혼 합법화와 전국민 건강보험 개혁을 이루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분열이 심화됐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는지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미국 사회가 이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의 단합을 촉구했는데요. 민주주의는 획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연대감을 요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 백악관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은 미국 민주주의의 전통이라면서 이 원활한 정권 인수를 위해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임자가 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을 이 대부분 철회하겠다, 되돌려 놓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위협받게 된다는 건데요. 특히 이 미국의 경제 불평등과 인종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제 문제를 열심히 일하는 백인 중산층과 이 경제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는 이 소수계 간의 문제로 이 틀에 꿰맞춘다면 점점 더 이 빈부 간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경고했는데요. 이 서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연설 가운데 연설 중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요.
네.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 또 큰딸 말리아, 또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이 감사를 표하면서 잠시 감정이 북받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한 가지 여담으로 어제 이 연설회장에 큰딸 말리아는 이 오바마 여사 옆에 앉아서 아버지 연설을 들었는데요. 이 둘째 딸 사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궁금했는데 이 사샤 양이 고등학생인데 오늘이 바로 또 시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험 공부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예. 자, 미국인들이 이 오바마 대통령의 고별 연설을 듣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표를 얻었다고 하던데요. 어제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면서 4년 더, 4 more years를 외치는 사람도 많았고요.
예.
매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2008년 이 선거운동 당시 오바마 캠프 측의 선거 구호가 Yes, we can, 우린 할 수 있다 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8년 전 취임할 때보다 미국에 대해서 더욱 낙관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 우린 할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거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입니다.
I'm asking you to believe not in my ability to bring about change but in yours.
I'm asking you to hold fast to that faith written into our founding.
네, 오바마 대통령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믿으라면서 미국인들에게 이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우리는 해냈으며 또 해낼 수 있다면서 Yes, we can. 우린 할 수 있다는 말로 어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 지명자들의 상원 인준 청문회가 시작됐는데요. 자, 가장 먼저 법무장관 지명자의 청문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의 이 청문회가 열렸고요. 또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는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도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인준 청문회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 다음 주 금요일 취임식 전에 최소한 이 외교 안보 부서 장관들이 인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죠.
네. 자, 먼저 법무장관 지명자죠. 세션스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이 세션스 지명자가 매우 혹독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세션스 지명자를 둘러싼 인종차별 논란 때문인데요.
예.
이 엘라베마주 출신으로 이 사선 의원을 지낸 이 세션스 상원의원은 과거 이민자와 소수인종 또 성적 소수자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1986년에 이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연방 판사 지명을 받았지만 이 인종차별 논란에 휘말려서 상원에서 인준이 거부된 일이 있습니다. 세션스 지명자는 자신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세션스 지명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I was accused in 1986 of failing to protect the voting rights of African Americans by presenting the Perry County case.
네, 1986년에 투표 사기 사건을 담당하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투표권을 보호하지 않았고 민권단체를 비난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또 그런가 하면 뭐 백인 우월주의 단체죠. 이 KKK를 지지한다는 비판까지 받기도 했는데 자신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어저께 그 청문회장 풍경을 잠시 전해드리려면요.
예.
이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세션스 지명자가 이 아시아계로 보이는 여자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이 TV 카메라에 비춰져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손녀딸이었다고 합니다. 세션스 지명자의 사위 가운데 한 사람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인데요. 아시아계 미국인인데요. 이를 두고 이 아시아계 사위를 맞은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일 리가 없다 이러면서 이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는가 하면 그렇다고 또 뭐 어린 손녀딸을 청문회장에 데려간 것은 일부러 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 시도가 아니냐 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이 갑론 을박이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세션스 지명자 좀 더 자세히 보면 대선 초기부터 이 트럼프 당선인을 강력하게 지지해왔던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 설치나 무슬림의 일시 입국 금지 등 이 대선 당시 트럼프 당선인의 인종주의적인 공약들을 옹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과 민권운동가들은 세션스 지명자가 법무장관이 된다면 이 소수자와 이민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약화될 것이라면서 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역시 청문회에서도 당연히 뭐 이런 문제들이 거론됐겠군요.
맞습니다. 이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세션스 지명자가 법무장관이 된다면 이제까지 이 세션스 지명자가 의정 생활을 하면서 반대해왔던 법들을 수호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트럼프 당선인의 뜻을 거스리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세션스 지명자는 자신이 이 과거에 옹호하지 않았던 법이라도 이 법무장관이 된다면 반드시 지킬 것이고 또 자신이 생각할 때 트럼프 당선인이 이 잘못된 정책을 제시한다면 주저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 과거 세션스 지명자가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호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이 세션스 지명자가 자신이 과거에 옹호하지 않았던 법의 그런 예가 될 텐데요.
예.
헌법에 어긋나는 판결이었다면서 여전히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어저께 세션스 지명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착된 법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물고문 방식은 불법이고 또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일괄적인 입국 금지 제도를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세션스 지명자 청문회장에서 반대자들의 시위도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청문회장에서 일부 반대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세션스 지명자의 이 법무장관에 오른 것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강제로 이들을 청문회장 밖으로 끌어내는 일이 뭐 10차례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
세션스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늘도 이틀째 계속이 되는데요. 이 민주당의 코리 부커 상원의원 이 인준 반대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현직 상원의원이 내각 지명자 인준 청문회에서 반대 증언을 하는 것은 이 상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도 청문회가 계속됩니다만 혹독한 인준 절차를 받고 있는 세션스 지명자 어떻게 인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어제 청문회에서 인준을 반대할 만한 큰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또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라는 점을 들면서 세션스 지명자가 큰 문제 없이 인준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세션스 지명자보다 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더욱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틸러슨 지명자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엑선모빌 최고 경영자 출신인 이 틸러슨 지명자는 러시아와 사업을 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이 러시아 정부 관리들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일어난 흑인교회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에 대해서 사형 판결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 10명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배심원단이 어제 3시간 동안 평의를 거친 뒤에 범인 딜런 루프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같은 배심원단은 증오 범죄 혐의 등 루프에게 적용된 33개 연방 혐의에 대해서 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연방 증오 범죄 혐의로 사형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상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가 관건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사형 판결이 나왔고 군요.
네.
루프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 고개를 숙인 채로 이 판결을 들었고 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생자 유가족은 대부분 사형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번 판결이 증오 범죄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미국 사회에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루프는 담당 판사에게 이번 재판을 무효로 하고 새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루프의 요청에 대해서 판사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담당 판사의 공식 선고는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예. 자, 이 사건의 개요를 잠시 살펴보고 다시 넘어갈까요?
네, 지난 2015년 6월에 이 미국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시에 있는 이 유서 깊은 흑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0대 백인 청년 딜런 루프가 수요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당시 담임 목사를 포함해 9명이 숨졌습니다. 이 희생자 모두가 흑인이었죠.
네. 그리고 이 루프가 백인 우월주의자로 알려지면서 당국이 이 사건을 증오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했죠.
네, 인터넷에 인종차별적인 내용의 글과 이 사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루프는 수사관들에게 인종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싶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사 측은 루프가 그동안 전혀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예.
루프는 어제 스스로 마지막 변론을 하면서 범행 당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블런트의 노래입니다. Carry You Home,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 줄게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Trouble is her only friend and he's back again. Makes her body older than it really is. And she says it's high time she went away. No one's got much to say in this town.
trouble is the only way is down, down, down. As strong as you were, tender you go, I'm watching you breathing for the last time. A song for your heart, but when it is quiet, I know what it means, and I'll carry you home, I'll carry you home. If she had wings, she would fly away, and another day God will give her some. Trouble is the only way is down, down, down. As strong as you are, tender you go, I'm watching you.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대선 해킹 논란과 관련해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러시아 해킹 논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강타한 러시아 해킹 논란.
지난해 7월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관계자들 사이에 오간 이메일 19,000개를 공개했습니다. 이메일 가운데는 데비 와서만 슐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과 당 지도부 인사들이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편향적으로 지지하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조롱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따라서 샌더스 의원이 지지했던 유권자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결국 와서만 슐츠 의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클린턴 선거대책본부 인사들의 이메일이 공개됐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월가의 대형은행에서 한 연설 원고가 포함됐는가 하면 클린턴 후보 측근이 가톨릭 교도들을 폄하하는 내용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측은 해킹 논란이 불거진 처음부터 러시아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해 민주당 전국위원회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자신의 대선 승리를 폄하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해킹 논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세.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concluded that they're almost certainly directed by senior Russian government officials.
지난해 10월 조 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정보기관들의 보고를 토대로 민주당 전국위원회 컴퓨터 시스템 해킹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뒤인 12월 초 미 중앙정보국 CIA는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좀 더 구체적인 결론을 내렸는데요. 해커들이 민주당 전국위원회뿐 아니라 공화당 전국위원회 전산망 역시 해킹했지만 민주당 측 인사들의 이메일만 공개한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백악관 역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는데요.
The intelligence community made very clear that this was activity directed by the highest levels of the Russian government. So as we've made clear, we are committed to ensuring
백악관 부대변인은 미국 선거에 관여하기 위한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 이는 러시아 최고위급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결론을 미국 정보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소행으로 결론 내리게 된 배경.
지난해 12월 29일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가 러시아 해킹과 관련한 공동보고서를 발표하고 러시아 정보당국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 미국 정당의 전산망에 침투해 해킹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3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APT-28과 APT-29라는 이름의 러시아 해킹단체 두 곳이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클린턴 후보 측근의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 단체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미국 정당 관계자의 계정을 이용해 내부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까지 들여다보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의 배후로 러시아의 정보기관들을 지목했는데요. 러시아군 총정보국이 APT-28의 배후에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APT-29의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러시아의 해킹으로 유출된 민주당 이메일은 구시퍼2.0이란 이름의 해커와 위키리크스 등을 통해 지난 7월부터 폭로되기 시작했는데요. 미 정보당국은 구시퍼2.0이 러시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대응과 러시아 반응.
FBI와 국토안보부가 공동보고서를 발표한 날, 미국 정부는 해킹 공격을 가한 러시아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미국 내 러시아 기관 두 곳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처는 러시아 정부에 반복적으로 전달했던 개별적이고 공개적인 경고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 데 따른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미국 외교관을 추방하는 식으로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는 보복할 권리가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에 근거해 러시아와 미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부과한 제재에 보복하지 않기로 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현명하다며 치켜세웠습니다.
러시아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의회 차원의 조사.
이 연방의회 또한 러시아의 대선 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1월 초에 러시아 해킹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는데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 등 정보 관계자들은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 사건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선거운동본부 해킹 사건이 모두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Russia has clearly assumed an even more aggressive cyber posture by increasing cyber espionage operations.
또 미 정보 당국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 해킹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해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고했는데요. 이 보고서 역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고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 해킹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보 당국자들의 보고를 받은 후 러시아가 해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앞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되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러시아 해킹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apple of my eye, apple of my eye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apple of my eye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ow's your new baby girl doing?
She's growing so fast. You know what? Last night, she called me mom for the first time.
Oh, that's so sweet. You must have been touched at the moment.
Absolutely. She means everything to me. She really is the apple of my eye.
마이크는 린에게, How's your baby girl doing? 네 딸은 어떻게 지내고 있니? 라고 묻고 있네요. Baby girl은 말 그대로 하면 여자 아기를 뜻합니다.
So in this conversation, Mike asked Lynn about her little daughter.
그러니까 오늘 대화에서 마이크는 린의 어린 딸에 대해 묻고 있네요. 마이크의 말을 들은 린은
She's growing so fast.
세상에 우리 딸이 엄청 빨리 자라는 거 있지. You know what? 그거 알아? Last night, 어젯밤에 She called me mom for the first time.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를 엄마라고 불렀어 라고 자랑하더라고요. 마이크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나 보네요. 마이크는
Oh, that's so sweet.
아, 정말 사랑스럽다.
You must have been touched at the moment.
와, 그 순간에 엄청 감동받았겠는데? 라고 하니까 린은
Absolutely.
물론이지.
She means everything to me.
내 딸은 내 전부나 마찬가지인걸.
She really is the apple of my eye.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워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ow's your new baby girl doing?
She's growing so fast. You know what? Last night she called me mom for the first time.
Oh, that's so sweet. You must have been touched at the moment.
Absolutely. She means everything to me. She really is the apple of my eye.
오늘의 영어 표현은 apple of my eye이죠. Apple of my eye는 말 그대로 하면 내 눈 속의 눈동자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apple, apple은 눈의 중심, 즉 눈동자를 뜻합니다. 눈동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You are the apple of my eye라고 얘기한다면
You are so precious to me.
너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pple of my eye is a very commonly used idiom. When you want to describe someone whom you cherish, favorite, or love so much, you can use this idiom. Apple of my eye.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에게
You are the apple of my eye. You are the apple of my eye.
당신은 내게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의 표현 apple of my eye를 연습해 보세요. 오늘의 영어 표현 apple of my eye 매우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 apple of my eye.
Keep on practicing and remember to tell your friends and loved ones that they are the apple of your eye.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532년 1월 11일) 오늘 콘스탄티노플의 원형 경기장에 전차 경기를 구경 온 관중들이 일제히 동로마 황제를 향해 니카 니카를 외치며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니카는 그리스 말로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성 소피아 성당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민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고 지나친 탄압 정치를 펼쳐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이에 불만에 가득 찬 군중이 황제 타도를 외치며 약 일주일에 걸쳐 도시 건물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 유스티니아누스의 반대 세력들이 전 황제의 조카를 새 황제로 옹립하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황위를 포기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황후 테오도라가 그를 만류하고 게르만 용병대로 하여금 반란을 무력 진압토록 합니다. 결국 532년 오늘 발생한 니카 반란 사태는 3만여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채 진압되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전제 권력을 되찾게 됩니다. 1851년 1월 11일 오늘 중국의 한 농부 출신인 홍수전이 태평천국의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홍수전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주장하며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당시 중국을 지배한 청나라는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전쟁 배상금을 내기 위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때 평화롭고 평등한 지상낙원 수립을 목적으로 한 태평천국이 세워지자 가난한 농민과 광부, 실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의 세력은 점차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천국 세력은 이후 청나라의 군대를 격파하고 중국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태평천국은 이후 14년에 걸쳐 그 세력을 유지하지만 이후 지도자들 사이에서 생긴 권력 다툼으로 인해 점차 그 세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864년 태평천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영국과 프랑스 군대의 공격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